EBS 라디오 고전 읽기. 내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언뜻 희망적으로 느껴져서 좋고요. 어제는 꽤나 풍요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어제를 지나오면서 내일에 보상받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지나간 어제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지금 당신에게 오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 바로 오늘 당신은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오늘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감사한 금요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오늘, 고전읽기 청취자분들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말씀 한번 꼭 해보세요. 오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운철 씨?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이분을 뵈면은 보통 분들보다 여름에 아주 조금은 더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성우 이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보이는 날대로 보셔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더위를 많이 느끼시고. 네.
그리고 아름다운 성우 우리 유보라 씨.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여 방법 유보라 씨가 오늘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전읽기를 더 재밌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이렇게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오늘 11월 8일 서울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이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철 씨 오늘은 편하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참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르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파리 사격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파리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훌륭한 오페라가 개최되던 날 밤이었다. 늘 그렇듯이 파리 사격회를 주름잡는 인물들은 너나없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화려한 야외복 차림의 귀부인들 사이에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재력이 화제거리였다. 그 부인들 중 모르세르 백작 부인인 메르세데스만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화제의 주인공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극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였다. 백작이 동반한 아가씨가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던지 부인들의 입에서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백작은 모든 이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그 아가씨와 함께 특등석에 가서 앉았다. 함께 온 아가씨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덕분에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하이데라는 여인이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하이데를 딸처럼 아끼고 있었다. 그녀는 노예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의 공주 신분이었다. 막이 열릴 즈음이었다.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던 하이데가 아타고 낮은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좀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모르세르 백작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러지?
바로 저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페르낭 대위예요.
하이데는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떨며 괴로워했다. 결국 백작은 공연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이데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 밤 모르세르의 아들 알베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을 방문했다. 응접실에서 백작을 기다리는 동안 알베르 집안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백작이 나타나자 알베르가 물었다.
아름다운 음악이군요. 그리스 음악인가요?
그렇다네. 우리 집에 있는 그리스 아가씨 하이데가 연주하는 거지.
아, 지난번에 오페라 극장에 함께 오셨던.
그래, 맞아. 원래는 그리스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의 공주였는데 가엽게도 터키 왕의 노예가 되었지. 그래서 내가 멋진 에메랄드를 주고 구해왔다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 늘 저렇게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는 하지.
저희 부친께서도 프랑스 군인의 신분으로 그리스에 있는 어느 왕국의 왕을 호위하셨답니다. 그때 크나큰 공을 세우고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 당시 그리스는 조그만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아, 백장님, 하이데라는 아가씨를 제게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두 가지만 약속해 주게. 하나는 하이데를 만난 일을 남들에게 말하지 말게. 또 하나는 모르세르 백작께서 그리스의 한 왕국에서 일한 것을 하이데에게 말하지 말게. 공연히 하이데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알베르는 약속했고 두 사람은 하이데의 방으로 올라갔다.
자, 알베르 씨를 소개하지. 내가 로마의 산적에게서 구해줬다는 바로 그 청년이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소개하자 알베르는 하이데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예전에 어떤 나라의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모두 슬픈 것뿐이에요.
하이데의 말에 백작이 그리스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을 이 사람에게 모두 이야기해도 괜찮아. 다만 프랑스 군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하이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5살 때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하이데가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 당시 하이데의 부친은 그리스의 한 작은 왕국의 왕이었다. 하이데는 호수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웃나라인 터키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누리고 있긴 했지만 왕은 강한 사람이었고 또 주위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많았다. 게다가 프랑스의 장교가 그 나라를 호위하고 있었으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든 하이데를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이데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하인 몇 명을 따라 궁전을 몰래 빠져나와 호숫가로 갔다.
모반이 일어났다. 서둘러라.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는 별궁으로 배를 저어갔다. 아버지의 사령관이 터키의 황제와 결탁하여 궁전을 공격해온 것이었다. 배가 호수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하이데를 안고 별궁의 지하에 숨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이데. 나를 호위하는 프랑스 장교가 터키 황제를 만나겠다고 했단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별궁 지하에는 먹을 것이 마련돼 있었고 금화와 보석이 담긴 자루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개나 되는 화약통이 갖춰져 있었다. 충실한 신하 세림이 화약통을 지키고 있었다. 만일 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면 그는 즉시 화약을 터뜨려 돈과 보석과 가족 모두를 날려버리기로 약속돼 있었다. 배반자의 손에 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깨끗하게 목숨을 끊는 편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맞은편에서 내척에 배가 오고 있다. 이제 내가 나가면은 곧 터키 황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나는 그 신호로 이 단검을 지하실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세림은 즉시 화약에 불을 붙이도록 해라. 반대로 결과가 좋을 때는 이 반지를 보내리라. 그때는 횃불을 꺼도 좋다. 우리는 구원될 테니까.
아버지는 비장한 얼굴로 어머니와 하이데에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가족은 초조하게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하이데는 최후를 맞을 각오를 했고 세림은 화약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여러 명의 군사가 지하실로 들이닥쳤다. 왕을 호위하던 프랑스 장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살았어. 자, 여기 왕의 반지가 있어.
횃불을 들어 반지를 확인한 세림이 하이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하의 반지입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세림은 즉시 횃불을 껐다. 그러자 프랑스 장교가 자기 부하들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세림을 칼로 찔렀다. 프랑스 장교는 왕의 신임을 이용해 지하로 들어와 파수병을 속인 것이다. 지하에 있던 돈과 보석을 모두 손에 넣은 그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 틈에 어머니는 하이데를 안고 비밀 통로를 통해 어느 방으로 피했다. 그때 옆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하이데와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방에서는 왕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힘이 달린 아버지는 지하실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배반당했다. 반지를 보낸 건 무효야. 세림, 어서 화약에 불을 붙여!
그러나 세림은 이미 죽은 뒤였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올라온 폭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야기한 하이데는 백작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왕을 배신한 프랑스 장교가 자신의 부친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알베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후 어머니와 저는 노예 상인에게 팔렸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한 어머니는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였던 전 어느 부잣집에 팔려가서 13살까지 그곳에서 살았죠. 그동안 어학과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뒤 전 다시 터키 마무드 왕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 왕에게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시랍니다.
하이데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보았다. 조민정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개학이라 마지막 본방사수입니다. 유유, 오늘도 좋은 낭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조민정님 참 많은 학생이시구나. 사연을 저희한테 네.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네. 학생이셨군요.
그랬군요. 정훈영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정훈영님께서요. 출석 체크합니다. 고전 읽기 듣고 붉은 보내러 나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붉은이군요. 오늘이.
시간이 딱 맞아요. 5시 네. 끝나면은 이제.
자, 여기서 퀴즈 또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퀴즈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를 위해서 네. 이 직업으로 변장을 합니다. 네. 이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샵 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립니다.
네. 아직은 변신을 안 했어요.
네. 네.
다음에 이어질 낭독 잘 들으시면 정답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전읽기 진행자 백운철 씨가 출연하는 연극 알리바 연대기에 고전읽기 가족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그분들은 꼭 공연 보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운철 씨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정희가 부릅니다. Love is.
임정의 Love is 들으셨고요. 오늘 퀴즈 문제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를 위해서 이 직업으로 변장을 하는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예요. 그런데 네. 벌써 정답을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아직 낭독하지도 않았는데 최갑숙님.
네,
제가 좋아하고 우리 초딩 아들들도 좋아하는 백작이라 더 재밌어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원래는 그 전에 한번 변장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아시나 보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신부가 자주 방문했다. 사람들은 이 낯선 손님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져서 그가 빌포르 검찰총장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부소니 신부라는 것까지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다. 어느 날 백작은 베르투치오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에 오테유 별장에서 파티를 열 계획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날 오후 베르투치오가 파티 준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한 청년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왔다. 부소니 신부의 소개장을 가지고 온 22, 23살쯤 돼 보이는 그 청년은 천박한 옷차림에 어딘지 불량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 자네가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인가?
청년은 자신이 카발칸티 자작으로 불린 것이 좀 불편한 듯 쭈뼛거렸다. 그러자 백작은 학생을 가르치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잘 듣게나. 자네는 원래 이탈리아의 명문가인 카발칸티 백작의 아들이었네. 5살 때 어떤 악당에게 유괴되었지. 그 후 15년 동안 자네는 신분을 모르는 채 살아온 거야. 돌아가신 자네의 아버지는 내게 자네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어. 부손이 신부의 노력으로 나는 이제야 자네를 찾은 걸세. 나는 자네 부친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네.
유산이라고요?
청년의 눈은 벼랑간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자, 자네는 앞으로 1년에 5만 프랑씩 받게 되어 있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이라고 불린 청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백작이 방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청년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어본 그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보장된 미래도 희망도 없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 파리의 사교계에 나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5월 26일에 나의 초청장을 가지고 준비해둔 마차를 타고 파리 샹젤리제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가십시오. 백작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려줄 겁니다. 부손이 신부.
이 편지 내용은 사실이었군. 이제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거야.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이 되어주겠어.
잠시 후 하인과 백작이 들어와서 청년에게 멋진 신사복을 건네주었다.
카발칸티 자작, 이 옷을 입어요. 나는 자네의 집도 준비해 두었죠. 이번 토요일에는 오태유에 있는 내 별장에서 파티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 자네를 파리의 사교계에 소개할 예정이라.
백작의 말에 카발칸티 자작은 너무나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태유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새 별장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사들일 때만 해도 황량하기 그지없던 오태유의 별장은 어느새 또 하나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그 파티엔 빌포르 검찰총장 부부, 르노 남작, 막시밀리안 가족과 당글라르 부부를 비롯해 그동안 백작이 파리에서 사귄 사람들이 모두 초대됐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이 새로운 손님이 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파리의 귀족 사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설명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리지요. 카발칸티는 이탈리아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재력도 대단하죠. 아직 미혼인데 아마도 프랑스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고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순간 당글라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때 집사 베르투치오가 파티장에 들어선 카발칸티를 발견하고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 됐다. 이윽고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백작에게 속삭였다.
백작님 저놈입니다. 이 집의 정원에 생매장된 갓난아기 베네데토 말입니다. 친자식처럼 길러준 내 누이돈을 훔쳐서 도망친 자가 바로 저놈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를 저지하며 재빨리 말했다.
자, 기다리게. 머지않아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백작은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만찬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준비해주게.
전 세계 진귀한 요리로 구성된 저녁 식사 메뉴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멋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작의 세련된 안목을 칭찬했다.
짧은 기간에 볼품없던 이 집을 이렇게 훌륭한 별장으로 꾸민 것도 놀랍습니다.
아, 그저 손을 좀 댔을 뿐입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서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정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가 아주 이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백작의 말에 문득 빌포르의 얼굴이 변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말을 계속했다.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멋진 보석이라도 나왔나요?
놀랍게도 갓난 아기의 뼈가 나왔답니다.
여인들이 호들갑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빌포르의 표정은 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역력했다. 백작이 그 모습을 보며 사과했다.
아, 저 이런...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괜히 음산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분위기를 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자, 모두들 기분을 돌리시고 이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 몽테크리스토 백작 아주 치밀해요.
그러게요. 네, 빌포르의 아들 카발칸티까지 찾아내서 복수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복수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아, 네. 또 그런 포인트까지 딱 잡았네요. 지금은 다 우리는 막 복수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퀴즈 정답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를 위해 이 직업으로 변장을 하는데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안미영 님께서요. 아, 분명히 영화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퀴즈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김혜영 님도 글 올려주셨네요.
네, 일은 너무 바쁜데 귀는 반디가 있네요. 손도 바쁘고 귀도 바쁘고. 그래도 내일은 주말이에요. 꺅! 하셨네요.
네, 꺅! 이승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소리쳐. 여러분 정답을 소리쳐 주세요. 이승철의 노래 소리쳐 들으셨습니다. 게시판에 글 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성우님 저런 애기랑 저랑 눈병 걸려서 일주일째 집에만 있네요. 덕분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열심히 복습 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현님께서요.
네. 김정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땡땡. 저 역시 올해 땡땡을 꿈꾸고 있었지만 골드미스가 되고 보니 이제는 올해 아니라 웨딩드레스 자체를 입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올 가래도 이게 되기를 틀렸나 봅니다. 에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은은은 또 저희가 원하는 은은은 아니에요.
김정현님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수련 받고
뜻은 다르지만 뜻은 다르지만.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실내에는 다시 음악이 흐르고 춤과 이야기와 웃음이 꽃피었다. 그날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보다도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은 그 멋진 파티를 즐기고 나서 다시 한번 꿈꾸는 기분이 됐다.
어쨌든 나에겐 행운이 굴러온 거야. 게다가 파티에서 만난 당글라르 은행장은 내가 은근히 자기 딸과 사귀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가장 늦게 별장을 나온 카발칸티는 중얼거리며 자기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마차 그림자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베네데토!
우와, 대단한 신문이 되었군 그래.
카두라스!
카발칸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낮게 부르짖었다.
이런 곳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함께 감옥을 드나들던 몸이 신분이 달려졌다고 옛 친구를 그렇게 괄시하면 쓰나?
카발칸티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 옛날 에드몽 탕테스의 이웃에 살던 양법전 주인 카드루스였다. 카드루스는 언젠가 이상한 신부에게서 에드몽 탕테스의 친구 자격으로 다이아몬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굴러들어온 행운 앞에서 욕심이 생긴 카드루스는 그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인을 죽이고 말았다. 그 죄로 그는 툴롱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베네데토를 만났고 두 사람은 협력하여 탈옥에 성공한 뒤 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시내를 방황하던 카드루스는 우연히 잘 차려입은 베네데토를 발견했다. 그는 베네데토의 뒤를 밟아 오테유 별장까지 따라왔고 마차 뒤에서 베네데토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드루스, 난 지금 행운을 잡았네. 이 돈을 받고 내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주게.
베네데토는 사정하면서 카드루스에게 200프랑을 건네주었다.
아, 좋아. 오늘은 이만 사라져 줄지. 하지만 또 만났어?
베네데토, 아니 카발칸티 자작은 분하다는 듯 이를 악물었다. 모텔 별장에서 파티가 있은 지 4, 5일쯤 지난 어느 날 당글라르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왔다. 당글라르는 얼마 전 사업상 큰 손해를 본 처지였다.
얼마 전 에스파냐 내란이 일어났다는 잘못된 정보가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랬지요.
그때 저는 신문사의 친구를 통해 남보다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공채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오보로 바뀌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답니다.
당글라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잘못된 정보를 당글라르에게 한 발 먼저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었지만 당글라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저런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그려.
그 이후에도 몇몇 투자처가 부도를 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좀 쑥스러워하면서 용건을 말했다.
저 지난번에 파티에 참석한 카발칸티 자작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그는 이탈리아의 백만장자랍니다.
그가 파리에서 신부감을 찾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마 따님을 카발칸티에게 소개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따님은 모르세르 백작의 아들 알베르 군과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있었습니다.
당글라르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시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사실 모르세르의 본명은 페르낭임이랍니다. 마르세유 근처의 시골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신분이죠. 나는 그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르낭이라고요? 그리스 왕 알리파사에게서 물려받았다지요?
그 전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아낼 순 없지만 말입니다.
그걸 조사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거래처에 편지를 내서 페르낭 장교가 호위한 알리파샤 왕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알베르와 자기 딸의 혼인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가 필요하던 당글라르는 몹시 기뻐했다. 한편 빌포르 검찰총장은 오테우 별장에서 있었던 파티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누구일까? 그자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날 별장의 정원에 묻은 상자는 이미 누군가가 파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 정원에서 그 상자가 나왔을 리가 없잖아.
밤마다 생각을 거듭하며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겠지. 어쨌든 조사해봐야겠어.
빌포르는 경찰을 동원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변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가 근처 교회에서 혼자 지내는 부소니 신부와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빌포르는 경찰관인 양 꾸미고 부소니 신부를 찾아가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젊은 시절에 은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그 후 몽테크리스토 섬을 사서 그곳을 왕국처럼 꾸몄답니다. 지금은 백작 자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파리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이 많은 남자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오테유에 있는 별장도 나중에는 정신병원으로 만들어서 프랑스 정부에 기부할 생각이라더군요. 아,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부소니 신부의 말에 빌포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자신에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걱정하던 일이 조금씩 가볍게 느껴졌고 마음이 안정돼 갔다.
역시 좀 별난 사람일 뿐이야. 갓난아기 이야기는 그가 지어낸 말이 틀림없어.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 부소니 신부는 곧 교회를 나와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을 향해 마차를 달렸다. 만약 빌포르가 마차 안을 살펴봤다면 화들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것이다. 마차 안에서 모자를 벗은 부소니 신부가 흰 수염을 떼어내고 손과 얼굴에 만들어 붙였던 주름살을 떼어내자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어떤 직업으로 변신을 했는지 낭독 잘 들으셨으면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네. 사람,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3068번님.
네, 문자로 306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운철님 완전 백자님 같아요. 오, 목소리에 꽉 빠졌어요. 책임지세요.
어머,
아,
여자분이신가?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885번님.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개학이라 마음이 무거워요. 유유. 이 학기도 고전 읽기 들으며 화이팅 하셨네요.
화이팅. 네. 6811님. 라식해서 책을 못 보는데 재밌게 읽어주시니까 진짜 좋아요. 신청곡은 월요일에 들려드릴게요. 아, 월요일 날 저희한테 들려드리시는, 들려주시는
아니,
거죠?
아니,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준비를 오늘 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신청곡은 저희가 네. 월요일에 들려드릴게요.
네, 7833번님, 한번 들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고전 읽기 사랑해요 하고 또 신청해주신 곡 하트 6개나 찍어주셨는데, 네, 신청곡 월요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8999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거 안 돼, 읽으면 안 돼, 안 돼.
오랜만에 남친과 남해안 여행 와서도 고전 읽기 듣고 있어요. 가슴 졸이며. 여긴 완도예요.
어머,
아이, 오랜만에 가셨는데.
완도 고전 읽기.
안 돼요. 남친이랑 같이 즐겨야죠. 이걸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어머, 뭘 같이 즐기면서 들을 수도
같이
있잖아요.
즐기는데.
아, 그런가요?
운철 씨 나가요.
네, 안 해봐서.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저는 안 해봐서.
아이, 그냥 음악이나 소개해주세요.
네, 노래 들을게요. 899님, 이승환이 부릅니다. 사랑하나요?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들으셨습니다. 8899번님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비위생적이지만 손수레나 지게, 둥근 통에 얼음 넣고 주스가루 타서 파는 냉차나 빙수기계에 손수레 싣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얼음 갈아서 팍 팥살 문 건 넣고 식용색소 띠리릭 쳐주면 아, 그 맛 못 잊어요 하고 답은 안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민규 씨나 보라 씨는 이런 거 못 먹어봤죠?
네, 저는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요. 아이스크림인데요. 색깔이 되게 요란했어요. 정말 색소 많이 탄 것 같은. 근데 그게 굉장히 네. 맛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생각이 나요.
그 불량식품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기억나요. 이렇게 그냥 보리차에다 설탕 탄 거.
맞아, 맞아.
냉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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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차.
얼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 컵씩 한 컵씩.
저는 왜 모르죠? 나이도 어린데.
어린가? 그렇죠. 어려서
씨가 어리니까 모르죠.
보라 씨 어떻게 알지?
그러게요. 정신연령이 높나 보죠. 자,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카발칸티 자작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은행장 당글라르의 사위가 되려는 이때 교도소 동료인 카드루스가 시시때때로 나타나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카드루스는 돈을 주지 않으면 베네데토라는 이의 신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에이, 그 녀석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으니 이게 무슨 꼴이라.
어느 날 카발칸티는 큰 맘 먹고 카드루스의 초라한 숙소를 방문했다. 카드루스는 잔뜩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베네딕토! 난 2-3만 프랑만 손에 넣으면 깨끗하게 손을 씻을 생각이야. 이봐, 자네는 파리의 부자들을 잘 알지 않나. 침입하기 좋은 집을 좀 가르쳐주게.
싫어, 싫어, 싫어. 이제 절대로 감옥에 갈 짓은 안 할 거야.
아이, 사람, 나 혼자 할게. 자네는 돈 많은 집의 약도와 집구조만 가르쳐주면 돼.
베네데토는 잠시 생각한 후 샹젤리제에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집의 약도를 그려주었다.
자, 내일 밤 그 집 2층 거실을 털게. 밤에는 하인도 없으니 아마 쉬울 게야.
좋아. 고맙네, 베네데토.
카드루스는 만족한 얼굴로 약도를 들여다봤다. 이튿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발신인이 없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오늘 밤 백작의 집 2층 거실에 도둑이 침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백작은 베르투치오를 불러서 말했다.
베르투치오, 오늘 밤에 하인들을 모두 오테위의 별장으로 보내고 이 집에는 하인 알리만 남겨놓게.
그날 밤 백작과 말 못하는 흑인 알리는 2층 거실의 한 구석에서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리는 큰 도끼를 쥐고 있었고 백작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밤 11시쯤 정원에 있는 나무를 타고 2층 거실의 창문으로 한 남자가 침입했다. 남자는 곧바로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커튼 뒤에서 남자를 관찰하던 알리가 백작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알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창밖의 나무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렇군. 짝패가 있었어. 그런데 저놈은 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 2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군.
백작은 알리에게 밖에 있는 남자를 관찰하게 하고 자신은 침입한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부스럭거리며 돈과 보석을 찾던 도둑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듯 갑자기 성냥불을 켰다. 그 불빛에 도둑의 옆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백작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니, 저 얼굴은?
백작은 알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는 살금살금 옆방으로 갔다. 잠시 후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부소니 신부였다.
아니, 카드루스 씨, 한밤중에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카드루스는 기절할 만큼 놀라서 일어섰다. 부소니 신부는 램프에 불을 붙였다.
당신은 그때 그 신부가 아니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 아니, 전에 내가 준 다이아몬드만으론 만족할 수가 없었나요?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베네데토 때문입니다.
카드루스는 귀족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드나들고 있는 카발칸티 자작이 바로 베네데토이며 그 사람과는 전에 감옥에서 만난 사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요? 그럼 당글라르 씨에게도 알려야겠군요.
그 순간 카드루스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부소니 신부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나까지 파멸이거든.
그러나 신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카드루스의 손목을 잡아당겨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게. 여기 종이와 펜이 있으니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도록.
카드루스는 부손이 신부에게 눌린 채 꼼짝없이 신부가 부르는 대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당글라르 씨, 당신이 따님과 결혼시키려는 카발칸티 자작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베네데토라고 하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악당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툴롱 감옥에서 도망친 탈옥수입니다. 자, 이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들어올 때처럼 담을 넘어가거라. 무사히 돌아간다면 그 길로 파리를 떠나거라.
겨우 풀려난 카드루스는 줄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나갔다. 정원에 내려선 카드루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담을 넘는 순간이었다.
아, 사람 사이야!
카드루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신부와 알리가 등불을 들고 쫓아갔을 때 카드루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를 찌른 범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살려주세요, 신부님. 베네데토 그놈입니다.
신부는 카드루스를 방으로 옮긴 후 의사를 부르고 경찰에 연락을 했다.
신부님, 그놈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나를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그놈을 고소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네. 그만 쉬어. 우선 진술서를 쓰고 서명만 하게.
카드루스는 자신이 툴롱 교도소에 있던 죄인이며 함께 탈옥한 베네데토의 손에 살해될 뻔했다는 진술서를 남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소니 신부는 카드루스의 시체와 함께 최후 진술서를 경찰에 넘겨주었다. 재밌는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쫙 펼쳐놓으니 그물이 계속 조여오는데 이거 네. 맛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재밌어요.
네. 네, 아주 맛있어요. 네, 조윤영님 글 올려주셨네요.
네, 동물원에서 두 꼬맹이를 오전 내내 뛰어놀게 하고 늦은 낮잠 재우고 한가로운 오후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함께합니다. 좋네요.
저희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최경림 씨 글 읽어주세요.
네, 에어컨 가동 가능 시간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분 남으셨나요?
그래요?
네. 네. 절전을 위해서 기업과 가정 등에서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에어컨 끄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 8분 남았네요.
네, 그런지 조금 이제 다시 시원해질 수 있는 시간이 8분 남았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자, 오늘 정답 발표해야죠.
네. 문제부터.
네. 문제.
예, 네. 저희가 내드린 문제가 뭐였죠?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복수를 위해서 이 직업으로 변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이 직업은 신부입니다.
네. 네. 정답 신부. 신부였어요. 5월의 신부가 아니라. 네, 정답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4006번님께서요. 몬테크리스토 정말 시원합니다. 대구 더위를 식혀주네요. 정답은 신부님이시군요 하면서 하트 뿅 날려주셨어요.
대구 덥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발표해 주세요.
057 하나님. 월요일에 계약하면 도서관에서 꼭 빌려서 몽테크리스토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정답은 바로 부손인 신부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057 하나님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저희가 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듣기도 좋지만 본인께서 딱 읽어보시는 네. 이 고전 한 편. 이야, 이 여름 진짜 시원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민규 씨 또 이보라 씨 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작품에서 처음 네.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까 아버지의 죽음을 네. 맞이하면서 좀 가슴이 너무 애절하고
하이데.
네, 그것 때문에 아팠었고요.
아까 연기하실 때 눈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민규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민규 씨는 쭉 함께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앞으로의 네. 복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만족을 할지 그 복수에 대해서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운철 씨.
네.
끝곡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죠?
네, 저희가 남겨드릴 곡은요.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전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